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태용 한국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7일 첫 화상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이 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그리고 미한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 실장은 두 나라가 북한 내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탈북민, 이산가족과 관련한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아키바 국장도 이에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캐나다가 6일 해상초계기 한 대가 UN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이날 네온작전 수행을 위해 캐나다 왕립 공군 소속 해상초계기인 CP-140 오로라 한 대를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상초계기는 6주간 해상 환적 등 UN 안보리 대북제재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배치는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보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캐나다 정부는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수출 등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압박보다 외교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신 의미 있는 외교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모든 오판 가능성을 막고 중국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두 나라가 40년 동안 이 상황을 관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타이완 총통의 미국 경유는 전례가 있으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문제를 과잉 대응하기 위한 구실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타이완을 제재했습니다. 중국은 7일 타이완의 주미대사격인 샤오메이친 주미타이완 대표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샤오 대표가 의도적으로 타이완 해협의 대립을 자극하고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인이나 군대도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강력한 결의, 의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샤오 대표에게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처로 샤오 대표와 그의 가족은 홍콩과 마카오 등 중국 본토에 입국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조직 그리고 개인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차이 총통을 맞이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와 레이건 도서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습니다. 최근 평양에 부임한 왕야진 주북 중국 대사가 6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은 신임 왕야진 대사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룡해 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왕 대사와 최 위원장이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신임장 제정 후 환담에서 왕 대사는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연결된 우호적인 사회주의 이웃국가라며 중국 조선 우호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왕 대사는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외국 외교관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부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걸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안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와 화가 등이 여전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서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전엔 평북 북부 또 함경 북부 지역의 곳에 따라 한때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7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안일 북핵 수석대표가 어제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공조를 다졌습니다. 세 나라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협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내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해외에 여전히 체류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 겁니다. 미한일 세 나라 북핵수석대표가 대면 협의를 한 것은 지난해 12월 자카르타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이고 세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입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적되어 온 해외 노동자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나선 것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취했던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조성열 북한 대학원 대학교 초빙 교수입니다.
이번 성명의 성격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줄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해외 근로자라든지 사이버 테러로 인한 현금, 갈취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고 한 노력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한 데 이어 2397호에서는 회원국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발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모두 차단하면서 2019년 말 이후 결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과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 5만 명에서 10만 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잔류 중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북핵수석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의 IT, 즉 정보기술 분야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정보 획득과 자금 탈취, 세탁에도 깊이 우려한다며 이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달러가량의 금액 탈취를 시도했고 민간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성명은 명시했습니다. 성명은 아울러 지역과 국제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 나갈 것이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한일의 대북 압박기조를 확인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군사적 대응 강화, 그 다음 대북 억제 이쪽이지 외교적 해법을 찾는 출구를 모색하는 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질 한미일 안보협력도 같은 방향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 성명은 북핵 수석 대표들의 공동 성명으론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납북자와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 등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인권 상황에서도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북한 정부의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나라 북핵 수석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재차 촉구했으며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위협은 우리 공동의 문제이고 우리는 공동의 대응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런 노력의 한가운데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한다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국 고위 관리들은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I want to emphasize again that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diplomacy, even as the DPRK launches.
성김 대표는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국제 인도주의 인력들의 지원 노력이 그동안 북한의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북한이 조만간 이들 인력에게 국경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북한의 대형 기념일과 명절이 집중된 4월 한반도 정세 격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미한연합연습 등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시험과 전술핵 탄두를 공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김건 본부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높이는 북한을 향해 핵무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 지팡이인 양 주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를 산산조각내고 있으며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obsession is nothing more than a self-destructive boomerang that destroys the future.
김 본부장은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모든 북한 주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멸적인 부메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과 이를 토대로 한 미한일의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등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 대한 공동의 평가에 기초해 미한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한일 양자관계 개선은 분명 3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김 대표는 이날 서울 통일부 청사를 찾아 권영세 장관을 만났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방미와 관련해 조만간 있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저희도 많이 기대에 차 있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방미가 분명히 미한 간 강력한 동맹관계를 전 세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다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이 역내 초래하는 위협을 상기시키면서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6일 북한과 관계가 있고 대북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이 북한이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하고 무모하며 불안정한 활동을 중단하도록 관여하고 독려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been very consistent that countries that have influence and relationships with the DPRK have a responsibility.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주도록 미국이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관국들이 나설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 아래 움직여야 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I'm just not going to get into hypotheticals or be prescriptive.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가정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며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통합국가전략 중국을 갱신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중국 전략은 2022년 발표된 뒤 올해 재검토 후 일부 수정됐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주중 미국 대사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at China has influence in Pyongyang and we have long urged them to use that influence to get Mr. Kim to do the right thing and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김 위원장이 옳은 일을 하고 기꺼이 우리와 마주앉도록 하기 위해 그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그들에게 오랫동안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밝혀왔듯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아무 조건 없이 외교적으로 다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네, 북한의 정보기술 노동자와 화가 등이 대북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국경의 일부 개방으로 사치품이 유입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중국과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을 포착했습니다. 5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한 연구소의 보고를 토대로 중국 기업 두 곳이 온라인에서 만수대 창작사 등 북한 그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북경 차오위 온라인 문화교류 유한공사는 북한 그림을 판매할 뿐 아니라 북한 화가들이 중국 현지에서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웹사이트에 기재된 초상화 주문 제작 방법에 따르면 고객이 회사에 연락을 취하면 최대한 빨리 작업실로 초대해 북한 화가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제작에 관해 상의합니다. 화가의 인기와 실력에 따라 초상화 제작비는 만 위안에서 3만 위안, 미화 1,470달러에서 4,420달러이며 기간은 약 한 달 소요됩니다. 이 회사는 작업실이 베이징에 두 곳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그림이 판매되거나 화가에게 수수료를 제공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해당 회사들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가 아직도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면 이는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두바이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 오충성이 다른 IT 요원들과 함께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으로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전문가 패널에 오충성이 2021년 12월 14일 비엔티안에 도착했으며 이외에 8명의 개인이 함께 입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밖에도 라오스에서 오충성의 활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라오스 정부에 추가 문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물은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사이버 분야 첫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올린 오충성과 동일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오충성이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이 밖에 북한 근로자들이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한 UN 회원국의 전문가 패널에 보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동남아 여러 국가를 계속 이동하고 있는 북한인 리철남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철남은 2005년부터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식당, 도매무역, 환전 등 다양한 외화벌이 사업을 벌였고 2019년 12월 체류 비자가 만료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22년 1월 전문가 패널에 리철남을 체포해 추방하려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리철남이 캄보디아를 떠난 뒤 베트남, 라오스, 중국 등지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유엔 회원국은 리철남이 무기, 군사 장비, 다이아몬드와 금거래,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문가 패널에 보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또 정찰총국 소속 소카라는 인물이 호텔과 카지노, 식당, 주점 등을 운영해왔다고 전문가 패널을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자들이 소카의 사업장을 폐쇄하고 은행을 동결하며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그는 2020년 11월 캄보디아를 떠났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UN 회원국은 소카와 함께 일하는 북한 여권을 가진 5명이 여전히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들은 정찰총국 소속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은 북한 국경이 일부 개방돼 사치품 유입을 가능케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화 상점과 시장에 외국산 소비자가 다시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평양의 린미영 애국 선내관에 2022년 독일산 스카치 위스키와 보드카가 전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류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는 사치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22년 6월과 10월 사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미화 320만 달러 상당의 주류가 수출됐다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질의에 대해 중국 정부는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이 아니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전문가 패널에 대해 사치품의 범위를 규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 나라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 제재 이행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주요 임무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탈중앙화 금융을 악용하는 주요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해커들이 불법 수익 자금을 송금하고 세탁하는데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취약점을 이용해 암호화폐 자산 탈취 관련 각종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6일 세계 최초로 발간한 탈중앙화 금융 관련 불법 금융 위험평가 보고서에서 북한과 사이버 범죄자, 랜섬웨어 공격자, 절도범, 사기꾼과 같은 행위자들은 불법 수익 자금을 송금하고 세탁하기 위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많은 디파이 서비스들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이행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 취약점들을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영어 약자로 은행이 중개자가 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금융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소와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만으로 통제되는 스마트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각종 금융거래를 뜻합니다. 기존 금융체계의 통제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중앙집중형 금융시스템과 달리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보고서는 악성 행위자들이 가상자산 탈취를 위해 디파이 서비스를 손상시키고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유엔의 제재 체제에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은 중앙집중형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디파이 서비스 모두에서 점점 더 많은 가상자산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가상자산 산업을 표적으로 삼아 해킹을 벌이는 것을 주목해왔다면서 북한이 디파이 서비스 등을 악용해 가상자산 탈취에 나선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 대상이 오른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해 3월 블록체인 기반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약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며 이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액수의 가상자산 탈취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라자루스는 지난해 6월 서로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돕는 하모니의 호라이즌 브릿지에서 1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을 비롯해 암호화폐 탈취를 위한 랜섬웨어 공격과 악성 코드 유포 등 불법 활동에도 깊이 연루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자주 수행하는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정보기술 근로자들을 전 세계에 파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사이버 침투를 가능하게 하고 자금 세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등에 대한 금융 제재를 총괄하는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불법 자금 세탁 과정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디파이 서비스와 관련된 잠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은 이 평가 결과를 활용해 자체 위험 완화 전략을 통보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및 제재 의무에 따라 불법 행위자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자들이 악용하는 주요 취약점은 디파이 서비스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제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만큼 재무부는 미국 은행 보안법에 따라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개발 보장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14067호에 설명된 감독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기업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각종 기념일로 여러 정치 행사들이 이어지는 4월에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 속에 보릿고개로 접어드는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변수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올 전반기 미한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와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한 미한일 연합해상훈련 등 대규모 군사훈련들이 일단락됐지만 북한은 4월 들어서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주요 정치 일정들이 무력 시위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이 최대 명절로 삼고 있는 태양절 제111주년 기념일이고 11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노동당 제1비서 추대 제11주년 그리고 13일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5일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기념일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4월 정치 행사들을 내부 결속에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그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태를 보면 특징이 그동안 했던 뭐 화살 120이라든지 해일, 화산 31, 북한이 공개한 이런 일련의 핵미사일들을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공개하고 그걸 김정은의 업적, 또 김정은을 향한 충성, 내부 결속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도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북한은 이달 중 대규모 군사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말 올해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달 중 군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6일 박경수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의 기자회견을 싣더니 이달 1일엔 창립 10주년을 맞는 국가우주개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위성개발과 발사, 활용 등 우주개발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위성발사를 위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태양절이나 인민군 창건일에 맞춰 축포처럼 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또 이어지는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도발 또한 3월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만이 아니라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나 ICBM의 정상각도 발사 그리고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한 정상회담 또한 북한의 대형 도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 실장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대북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선 강력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월 26일, 27일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라든가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에 대한 메시지 반응 이 부분이 이쪽의 정치적 타이밍으로서 뭔가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군의 대응 가능성 등 외교적, 군사적 부담이 큰 ICBM 정상각도 발사보다는 이미 지상 사출 시험을 한 고체연료 엔진 기반의 ICBM 발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기술적 수요가 여전히 있지만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농번기에 접어든 4월 중엔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대규모 미한연합훈련이 일단락되면서 북한의 위기감도 줄어들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릿고개로 들어선 북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내치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농번기예요. 파종해야 될 때야. 모내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꾸 미사일 쏘고 하는 거는 민심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내치에 전념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4월, 5월은 일단 농사가 중요하니까 김정은의 공개 활동 행보는 경제적으로 좀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우선 해보고요.
북한이 최근 행한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 전격 공개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북한의 전술 핵탄두에 이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본다면서도 핵실험 시점을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장 방문과 관련해 북한은 지난 2016년 5차 핵실험과 2017년 6차 핵실험 전에도 김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이에 대한 보도가 나온 전례가 있다며 이번 현장 방문 이후 이르면 4월, 늦어도 올해 9월 9일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 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난 담화를 낸 데 대해 북한의 러시아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나오는 이 같은 행동은 향후 7차 핵실험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대형 도발을 염두에 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행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차 핵실험을 행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에 가져가서 추가 제재가 논의가 될 때 기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도 적잖은 부담이 되니까 미중관계에 달려있긴 하겠지만 근데 러시아는 확실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그런 셈법이겠죠.
홍민 실장은 북한이 경제난을 수습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역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핵실험을 조기에 감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북지원단체들은 현재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간소화된 유엔 제재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5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를 북한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의 주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익명의 비정부기구 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단체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문에 자체적인 국경 폐쇄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외부 지원 물자 반입이 제한되는 현 상황에서는 유엔 제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북한의 방역 조치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철수한 국제기구 직원들이 여전히 북한으로 복귀하지 못함에 따라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북지원단체들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전체 주민 가운데 40% 정도가 영양 부족을 겪었던 북한의 식량 안보와 보건, 식수 상황은 더 후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북한 당국이 국제 직원들의 복귀를 즉각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대북 구호단체나 일부 인권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에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2021년 유엔총회에서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했다며 대북 제재 재평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가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뿐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의 영향을 주는 직물과 수산물 수출에 대한 분야별 제재를 완화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국제지원단체들은 대북 제재보다는 북한의 국경 폐쇄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전문가 패널에 지난해 5월 북한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를 인정한 직후 북한의 코로나 협력을 제안했지만 아직 북한의 호응이 없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은 지원 물품이 2년째 반입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국경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재 국면 속에 어렵게 개설된 대북 지원 목적의 은행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등을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는 북한의 자체적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대북 지원 모금 규모가 현저히 떨어져 지금은 지원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원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고서에서도 간소화된 유엔 제재 면제 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6개 단체 모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한 평가 관련 질문에 면제 과정이 간소화됐고 면제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됐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단체는 기존의 6개월이었던 면제 유효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해 받았다며 이 같은 조치는 단체 활동에 매우 도움이 되는 반가운 것으로 대북제재위원회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발생 이후 중단된 대북지원 재개 시점과 관련한 질문엔 하나같이 북한 당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경 개방 시점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지원 재개를 위한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지원단체는 올해 3분기에는 북한이 국경을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장 지원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이 국제 직원과 지원 물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 절차와 방역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내부 상황을 평가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들을 잇따라 제정하는 건 정권의 불안감을 보여준다고 서방세계 인권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 또 세계인권선언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6일 뷰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은 모두 국제인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이 단체는 세계 인권 선언을 인용해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이며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관은 성명에서 이는 당연히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하지만 최근 북한 당국이 제정한 위의 법들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보단 억압을 통한 사회 통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 담당관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 당국이 취해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련의 행보를 보면 과연 자신들이 스스로 비준한 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앞서 52차 유엔인권이사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몇 년 동안 제정한 이 세 가지 법을 나열하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권을 더욱 제한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역시 이번 주에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사상, 양심, 종교, 신앙의 자유와 의견,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며 이런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와 한국의 대북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이 세 법은 모두 외부 정보와 남한식 말투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 금지와 처벌을 더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해 청년교양보장법이 총 5장, 4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자세히 규제한다고 전했었습니다. 또한 대북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월 채택한 평양문화보호법은 남한식 말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남한 말을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남한 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주 발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영상물을 시청, 판매,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해 사형까지 집행됐다며 사례들을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턴 영국 상원의원은 북한의 이런 연쇄적 법 제정에 대해 정권의 전체주의 속성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알턴 의원은 6일 북한의 세 가지 법 집행에 대한 뷰의 질의에 노래, 그림, 사진, 디자인을 보거나 배포하는 것을 정권이 법으로 금지해야 할 때는 여기에 관여한 전체주의 정권의 본질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자유사회와 독재 정권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준다며 시민들이 독재의 대안을 발견함에 따라 권좌에 앉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란 정권의 두려움을 드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20주년, 유엔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과 더불어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맞지만 이 선언의 30개 조항은 북한에서 모두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끔찍한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기념일을 줄이고 더 많은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 새로운 북한의 법들은 북한 내 인권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또 다른 징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외부 정보 접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북한의 연쇄적인 법 제정은 김정은 정권의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충성심을 경제와 정치체제, 문화가 잘 발달한 성공 사례인 한국에 빼앗기는 데 대한 북한 정부의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반영한다는 설명입니다.
These reflect the great fear and insecurity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bout losing the loyalty of their young generation.
아울러 이는 북한 청년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면서 억압으로 이들의 충성심을 얻으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제정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필수적인 정권 수호 노력으로 진단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6일 BOE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은 특히 청년 등 인민에 대한 사상 통제를 다시 강화하려 한다며 이는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의 적법성을 주장하려는 김정은의 필사적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정부는 주민 대부분의 삶에서 그 어떤 정당성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이 세 가지 악법을 갖추고 협박과 강제적인 문화적 획일화를 통해 자신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 모든 건 북한 정부가 주민의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를 거듭 주장하는데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이런 조치는 모두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법은 정부와 조선노동당의 선전이 정치적 또는 문화적 경쟁 사상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혐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 세 가지 법에 대해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3대 악법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런 상황일수록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EU 등이 유엔과 함께 세계인권선언, 유엔의 북한권 결의안 등을 한국어로 번역해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을 필두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유엔 결의와 전문가들의 권고를 적대 행위라며 다시 일축했습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6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사는 특히 우리의 국법들에 대해 감히 걸고 들면서 왈가불가한 건 내정 간섭이며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해 사실상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에 대한 재검토 권고에 호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평북과 함경 북부는 구름 많이 끼겠고요. 오전엔 평북 북부, 함경 북부의 곳에 따라 한때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6도, 낮 최고 0도에서 17도가량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평양은 최저 2도, 낮 최고 13도, 안주 최저 0도, 낮 최고 13도, 남포 최저 0도, 최저 3도, 최고 12도, 양덕 최저 영하 2도, 최고 12도, 신의주 최저 1도, 최고 14도, 구성은 최저 0도, 최고 14도 되겠습니다. 자강도 역시 오늘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중강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12도, 강계 영하 3도, 낮 최고 12도, 희천은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14도 되겠습니다. 황해도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2도, 최고 13도, 개성 최저 1도, 최고 14도, 사리원 최저 1도, 최고 13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역시 오늘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원산은 최저 5도, 최고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전은 최저 6도, 최고 16도, 평강 영하 3도, 낮 최고 12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북도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엔 차차 개선 맞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주는 최저 1도, 낮 최고 10도 되겠습니다. 양강도는 오늘 맑겠습니다. 해산은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6도 되겠고요. 삼지연은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0도 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늘 맑은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에 맞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뷰의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세계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뷰의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매우 도발적인 움직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3월 12일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행동은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DPRK's unannounced cruise missile tests are yet another example of DPRK actions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예고 없는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는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이는 민간 항공과 해양 활동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공통된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The DPRK has consistently posed a challenge to the rules-based order and to the vision of a free and open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비전에 계속 도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며 대서양의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제재 회피를 단속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행위를 단속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들은 각각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의해 투표되고 승인됐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공동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t is incumbent on all five of those members, including Russia and the PRC, to uphold.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다섯 개 회원국 모두에게 국제법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의 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 없이 이러한 유형의 도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익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계속 책임을 물으면서 동맹국들의 안보와 방위에 전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조태용 한국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7일 첫 화상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이 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구체해 나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그리고 미한일 공조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 실장은 두 나라가 북한 내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탈북민, 이산가족과 관련한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아키바 국장도 이에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주 만료되는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와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 선적 입항 금지와 수출입 금지 등 두 가지 조처는 오는 13일 만료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6일 해상초계기 한 대가 유엔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이날 네온작전 수행을 위해 캐나다 왕립 공군 소속 해상초계기인 CP-140 오로라 한 대를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상초계기는 6주간 해상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배치는 캐나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보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캐나다 정부는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과 수산물 수출 등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군사적 압박보다 외교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페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신 의미 있는 외교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의 모든 오판 가능성을 막고 중국과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두 나라가 40년 동안 이 상황을 관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타이완 통총의 미국 경유는 전례가 있으며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 문제를 과잉 대응하기 위한 구실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타이완 관리를 제재했습니다. 중국은 7일 타이완의 주미 대사격인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완 대표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샤오 대표가 의도적으로 타이완 해협의 대립을 자극하고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인이나 군대도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강력한 결의와 의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샤오 대표에게 평생 책임을 묻겠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처로 샤오 대표와 그의 가족은 홍콩과 마카오 등 중국 본토에 입국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조직 그리고 개인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최근 평양에 부임한 왕야진 주북 중국 대사가 6일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은 신임 왕야진 대사가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룡해 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왕대사와 최 위원장이 우호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신임장 제정 후 환담에서 왕대사는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연결된 우호적인 사회주의 이웃국가라며 이 중국 조선 우호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왕대사는 지난달 27일 팬데믹 이후 외교관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에 부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